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그 토론토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또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설교하고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터인데 제가 왜 왔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나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며칠 같이 예배드릴 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이제 11년부터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서울교회 오면서 그 마음을 제가 글로 하나 써서 올려놨는데 혹 보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면 저 양반이 무슨 생각과 구집회하려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집회 잘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오자마자 이번 번개 모임,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오는 분들 모아서 이제 애들처럼 번개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그 번개 모임에 오신 친구분이 주신 멜라토닌을 먹고 한 6시간 정도 잘 잔 것 같습니다. 개운합니다. 토론토 집회는 작은 두 교회가 캐나다 현지 교회를 함께 빌려서 담임 목사 둘이 사이좋게 한 지붕 두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요. 교회 하나를 통째로 빌릴 수가 없어서 두 교회가 함께 빌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둘인데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벌써 3년 됐답니다. 굉장히 사이좋게 드리더라고요. 둘이 합쳤는데 100명 안 됩니다. 집회 보니까 한 60여 명 왔나, 60, 70명 왔나 그랬는데 두 교회가 합쳐서 한 집회였지만 한 6, 70명 정도 모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지붕 두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오늘 새벽부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시죠? 예. 어느 교회 하면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한 지붕 두 교회입니다. 맞죠? 이 교회도 한 지붕 두 교회입니다. 그러나 토론토와는 전혀 다른 한 지붕 두 교회입니다. 교회 내 분쟁으로 교회 한 건물을 나누어 각기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망설여졌지만 여러분 사실 오는 거 제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망설여졌지만 그리고 외국 집회 다녀오자마자 다음날 새벽부터 하는 집회라 얼마든지 핑계대고 정중히 사양할 수 있었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오랜 분쟁 때문에 배고프고 지친 교인들에게 밥 한 끼 잘 지어서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난 그 마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목, 금, 토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는 20분에서 25분 하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으네. 그렇죠? 예. 근데 짧게 하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잘 되었습니다. 군설이 싹 빼고 맛있는 솥밥 같은 설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오랜만에 교회 안에 복잡하고 힘든 분쟁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 그냥 말씀, 그냥 복음에만 집중하는 며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벌써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제 후배를 통해서도 이 서울교회 좀 아느냐고 잘 모른다고 그 내용 좀 일러주겠다 그럴 때 제가 다 차단했습니다. 그거 들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냥 전 설교하러 왔지 재판장으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쟁 조정위원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설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시고 좀 주무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저 있는 동안에 서울교회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누구도. 저 그래서 그 사실은 장로님들 끝나고 아침 강사니까 아침은 먹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밥 먹다 보면 또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실 당뇨도 심해서 외식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잘 먹어보자. 김 목사는 어떤 밥 짓나?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나? 은혜 사모하는 연 며칠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분 설교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말 길어질까봐 원고를 다 써왔어요. 읽으면 딱 20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좀 살을 붙여가면서 좀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6시엔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나이 50이 넘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나름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중에 최고의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난 복입니다. 전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 출신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 것이 평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었으니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회니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은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좋은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말하는 건 어렵진 않지만 한 번 더 들어가서 뭐가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게 답이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막막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은 교회인가 이게 선뜻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혹시 찾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위 누르듯이 뭐가 좋은 교회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교회를 만들지? 그때 하도 애타하니까 하나님이 해답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평범하게 읽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새삼스럽게 은혜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어느 말씀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와닿는가 하면 내가라는 단어가 참 새삼스럽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저는 좋은 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좋은 교회 해야지. 그러니까 힘이 바짝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하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를 왜 네가 한다고 그렇게 힘을 바짝 주고 있어? 내 교회는 야 인마 내가 세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니까 내가 세워. 제가 그 말씀 이렇게 깨닫고요. 하마터면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아유,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힘을 주니까 힘든데 그때 답을 찾았어요. 좋은 교회는요, 제가 찾은 좋은 교회의 개념은 간단했어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다. 사람은 절대로 좋은 교회 못 세운다. 아무리 싸워봐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힘써봐라, 사람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세우셔야 교회는 좋아진다라는, 그냥 뭐 평범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나 할 때요,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요. 신앙 고백. 터를 찾잖아요. 이게 터를 찾는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 장로, 교인인,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의 생각이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유치하다는 유치가 아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뭐 이런 거잖아요. IOC 위원들한테 가서 우리가 발표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평창에 올림픽을 열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각 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평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유치하려고 할 때 다른 것으로는 유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유치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그겁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이시다라는 걸 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7일 시작했으니까 이제 17년 된 교회인데요. 사실은 그 교회를 2009년 1월 달에 4수로 나누고 지금은 9개 교회가 되고, 사실은 순위교회는 없어졌지만 이제 높은 뜻 교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할 때 그냥 한 가지 목표,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 그냥 오로지 생각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 그게 목회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때마다 필요한 거 이것도 하게 하시고 저것도 하게 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지나치리만큼, 실제로 지나쳤어요. 지나치리만큼 절대로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가 제가 교회를 설계한 컨셉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주인 노릇 못한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제가 좀 나이 들어서 개척을 시작했더니 꽤 빨리 성장했어요. 쓸데없는 얘기지만 제가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했거든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 그게 무서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원죄가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은 죄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죄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디를 갖다 놔도 주인 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는데, 높은 뜻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인이라고 그 죄가 없겠어요? 일반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함부로 가서 주인 노릇 못해요. 왜요? 그 교회에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에, 터줏대감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숫자만 컸지 터줏대감이 없어요. 역사가 없으니까. 이제 시작된 지 석 달 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욕심부리고 말뚝 꽂고 새끼질 치면 주인 노릇하기 제일 좋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2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출석이 한 3,000명 될 때까지 예배만 드렸어요.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 했어요.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 오는지 가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일은 나중에 하자. 직분이 교회는 자꾸 계급화되기 시작했어요. 진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교회 권력을 잡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필요하지만 은혜 받기 전에는, 예배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온 교회를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2년 동안을. 왜 안 시켰게요? 대표인 줄 알까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대표라는 말에도 알레르기가 왔어요. 대표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야.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구역장, 뭐, 이렇게, 권사에게 직분 주기 싫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떤 여자 교우 한 분이,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심심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상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세요. 2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남녀 선교회도 만들지 않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2년 동안 그냥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나름 성공했어요. 교인들이 예배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울교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문제는 문제대로 푸시고요. 그 문제를 푸시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까지 싸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딱 걷어치우고요. 다른 때 다 회의를 하시고 운원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그건 하시고요. 여러분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싸우는 교회야, 재판이 있어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은혜 드려서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자꾸 새요. 여기서 찢어주고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화나고 이걸 이루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이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은혜, 예배 은혜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교인이 글을 썼어요. 주일을 기다려서 오는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뒤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엉터리 운전자가 쌍방과실을 하자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래요. 쌍방과실. 싸우면 시간이 되는데 싸우다 보면 예배 시간 늦을까 봐 그냥 쌍방과실로 해주고 그냥 자기 왔다고. 그 돈 좀 손해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랬더니 교회가 상당히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든 정관은 제가 보기에도 모난 정관이고요. 조금 싸나운 정관이고요. 그래서 표준이 되거나 모범이 되기는 어려운 정관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알면서 그렇게 모나게 만들었대? 왜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대? 라고 물으면 100번을 물어도 100개를 물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죠.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죠. 저희 교회는 오늘 시간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정관에 목사 장로의 정년을 65세로 했습니다. 왜 그랬나 설명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답은 그거예요.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주인 될까 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저희 교회는 목사는 6년마다 한 번씩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 될까 봐. 이 제도가 서울교회에 있었으면 이거 없었을 텐데. 예. 네? 뭐 약간 잘 모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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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래서 투표 받고 저 아내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기 전에 월급 좀 줍니다. 다른 게 찾으라고. 그리고 신임을 해도 1년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 없어도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쉬라고 안식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식년의 컨셉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인데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그래서 우리는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6년 그다음에 예, 저희 교회는 원로제도 없이 했습니다. 왜냐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잘못하다 주인 될까 봐입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전직이 아니라 6년 단임입니다. 6년 하면 끝내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예. 너무 충성하다가 주인 될까 봐. 여러분 사탄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충성하다가 자기가 속습니다. 충성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애착이 있다가 그게 주인됨으로 바뀝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지금 우리 높은뜻 교회를 계속 오는데 집사 하나가 그렇게 충성입니다. 홍천에서 다닙니다. 구준일이랑 구준일은 정말 자기가 다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뭐. 그래서 제가 장난쳤습니다.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장례 전문이잖냐 그랬어요. 내가 영락교에 있어서 야 장례 엄청 했다. 교인들 많아가지고 하루에 네 사람도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건 내가 눈 감고도 파묻어. 충성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세고요.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고요. 연보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충성하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그제도 못 씁니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뭐 서울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는 큰데 뭐 꼭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장로해야 돼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다. 저희 교회는 학교를 빌려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이 없어요. 사무실하고 교육관은 임대해서 건물을 썼는데 저희가 명동역에서 숭여자대학 빌려서 했거든요. 거기가 땅값 비싼 데잖아요.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아, 이 돈을 매달 물 바에야 은행에서 융자 얻어가지고 이자 무는 게 싸겠다 해서 마침 좋은 빌딩이 하나 나와서 교육관하고 사무실로 쓰려고 빌딩 하나를 사기로 했습니다. 30억 정도를 융자 얻으면 되겠는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나 쉽게 생각하고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3천 명 모였으니까 3천 명 되는 교회는 뭐 30억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당연히 은행이 줄이라 생각했는데 두 번 퇴짜 맞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숭의교회는 신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데를 지적했어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지요. 네. 목사님 때문이지요. 아니라 그럴 순 없겠네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씩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여기는 이게 뿌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얽혀있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지. 말을 안 하지만 당신은 하나 자빠지면 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신 바짝 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자동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돈 못 빌려줍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 잘 받고 감동 잘해요.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돈 못 받아도 괜찮은데 나는 그 말이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그냥 뭐 쇠 얻어서 쓰면 되는 거지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정말 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숭의교회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구나. 다른 분이 아니구나. 김동호가 문제구나. 그래서요, 전 건방진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안식년 간 거였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도 안식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너 6년 동안 수고했으니 1년 쉬어. 쉼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너 없어도 돼. 착각하지 마라. 네가 농사지어서 사는 줄 아냐?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렸어. 너 농사 안 지어도 내가 먹일 수 있어. 그걸 실험하는 게 손 놓고 먹는 거. 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너 없어도 돼. 그때 저희가 건축 중이었어요. 3,400평 큰 건물이었어요. 그때 한 100억, 그때 100억은 컸죠. 근데 그때가 IMF 때였어요. 초비상일 때였어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안식년 갔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못 하시길래 설명했어요. 장로님, 저는 안식년을 쉬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 없어도 돼. 그렇게 해석하니까 지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나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다 내 과가 돼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갔어요.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안식년 하는 동안. 전화하면 뭐 의논하고 물어볼까봐. 제가 언제 들어간 줄 아세요? 미국 있다가.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싹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배당 잘 지어졌게요? 안 지어졌게요? 지어졌죠. 그 생각이 나서 높은 뜻순이 교회도 6년 딱 끝나는 날 제가 1년 안식년을 갔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하곤 했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만 길들여지는 게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목사님도 세우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에는 한 400명에서 한 800명 교인이 안 와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주일만 비워도 우리 교인들이 400명에서 그게 10% 한 20%까지 빠지는데 목사님 1년을 강대를 비우면 우리는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젖대야죠.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해야죠. 그리고 교인들한테 잘 설명하고 안식년 갔습니다.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없어졌어요. 제가 설교 안 한다고. 장로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 무너진다고. 그때 제가 근사한 대답을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렵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 진짜 다 무너져도 나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죠. 당연히 안 무너졌죠. 한 1,000명 줄어서 그러더니요. 제가 1년 만에 돌아올 때 다시 1,000명 회복돼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가 똑같았는데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제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됐었어요. 예. 저희 교회는 2009년 1월 첫 주일날 네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우리가 한 5,000명 출석할 때 더 이상 교회가 학교에서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네 개로 나눠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60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 교회는 맡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네 개. 근데 안 된다 그러셨어요. 네가 맡으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 그냥 어차피 그만둘 건데 미리 그만두자. 그러고 65세가 정년이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한 주일에 한 교회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큰 선교 몫이 있었던 거를 그걸 이제 선교비를 모아주면 나는 그 선교하는 일 한두 가지만 맡아서 하겠다 하고 65세 그만뒀습니다. 예. 그때 우리 친구들이 선배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을 쉽게 생각하냐. 후배들이야 좋겠지. 교회 나눠주니까. 이렇게 넷으로 나눴으니까. 너 근데 그러다가 뒷방들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가장 골 땡기는 말이 뒷방들근이잖아요. 저도 이래 봬도 손주가 다섯이거든요. 저도 이제 뒷방들근이 하면 기분 언짢아지는 나이입니다. 근데 사탄이 딱 그 말로 걸었어요. 너 뒷방들근이 된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하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인 교회 하겠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 하려면, 하나님 표현으로는 너 같은 목사, 너 같은 목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해서 뭐 아주 큰 진짜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5,000명 출석하면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걸 불과 몇 년 만에 10년도 안 돼서 했으면 담임 목사 자리 커지게요, 안 커지게요? 커집니다. 왕처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목사가 뒷방들근이가 돼줘야 내가 주인인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뒷방들근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우선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용기가 이만큼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시험 보셨어요.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어요. 제가 수요일은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초창기에는 자꾸 나만 가면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귀찮아가지고 늦게 가요. 설교 시작한 다음에 가면 설교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날도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들어가 앉았어요. 우리 교인들 저희 부부 온 거 못 봤어요. 뒤에 앉았으니까. 우리 후배 담임 목사가 말 실수했어요. 광고하다가.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튼 말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부목사였는데 내가 담임 목사고 지가 부목사고 내가 갑이고 지가 내가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갑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해주고 그냥 병이로 쳐 손님 면도칼로 마음이 싹 비어지는 것처럼 섭섭하고요. 교인들 당황하고요. 우리 목사 더 당황하고 이게 말 실언한 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네,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아, 예, 반가운 손님이 되겠다. 이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잘 안 믿어줘요. 지금 교회가 9개 됐거든요. 9개 교회 8개 담임 목사가 다 소위 말하면 김동호 키즈들입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친구는 27년 정도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학교 할 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하던 친구, 교육전도사 하던 친구, 전임전도사 하던 친구, 부목사 하던 친구, 그렇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친구, 짧게 있었던 친구도 한 17년. 그러니까 다 저하고 같이 목회하던 사람이 부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은퇴해서도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한다고 생각해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개로 분립했는데 지금 9개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분립한 교회가 또 분립했습니다. 높은 뜻 정의라는 교회가 또 커져서 높은 뜻 독서교회로 분립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거기 출석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2,200명 정도 정의의 본교회에 남고 한 7,800명이 나가서 분립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가면 교회가 성공합니다. 이렇게 분립이 되면 개척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고 남은 교회는 또 덩치가 크니까 누가 와도 또 되고,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담임 목사는 목회 잘하던 담임 목사는 700명 데리고 독서에 나가서 지금 또 목회 잘합니다. 근데 또 분립하겠다고 그러네요. 또 늘어서. 그런데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어떻게 아세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제가? 아, 대답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님 좀 추천하세요. 괜찮을까요? 뭐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예상 답을 들었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난 거기 가냐 안 해. 내가 가냐 하기 시작하면은 감당 못 해. 그냥 장로님들을 기도하고 하세요. 그렇게 근사한 대답을 준비했는데 이 인간들이 물을 봐야 내가 그 근사한 소리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모시고 와서 인사하러는 왔어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섭섭하셨죠? 섭섭하더라. 진짜 섭섭하더라. 죄송합니다. 근데 잘했어. 생각해보니까 장로님이 옳았어. 나 왔어도 사실은 말은 거긴 개입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개입할 기회도 안 줘서 좀 섭섭하긴 했지만 개입할 마음 없었어. 내가 개입하면 내 손에서 못 떠나. 그러니까 나하고 운운하지 말어. 여러분 그래도 저하고 같이 목회하고 제 선에서 장로되고 그랬던 분들이 또 높은 도순위교회는 다 제 매니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은원 안 했으면 저 주인 노릇 안 하는 건 맞지 않나요? 맞죠? 왜 그랬나? 하나님과 약속 지키려고. 우리 교회는 김동호가 주인. 김동호가 끝났으면 끝난 거고 장로님도 역량 끼치지 말아라. 충성하고 끝내라. 돈 많이 했어도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만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뭐 주인 노릇하려면 악착가짝해서 막죠. 저희 장로님들 6년하고 이제 그만두실 때 참 뭐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역 장로라 그래야 되나 은퇴 장로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장로님들이 기가 막힌 거. 아주 왔어요. 우리가 다 은원했어요. 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무장로, 장로. 우리를 집사라고 부를 수는 없을 테니까 장로를 호칭으로만 남겨주시고 거기다 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이분은 시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무장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무장로, 장로밖에 없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은퇴식을 사양했어요. 그냥 꽃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은퇴했어요. 그래서 저도 은퇴식 못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식을 가면은 그날만큼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은퇴하는 목사, 장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리고 충성하고 충성의 뒤끝을 남기지 않으면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쟁 중이잖아요. 그거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쟁이 해결되면 서울교회 좋은 교회 될까요? 그건 딴 문제입니다. 분쟁이 해결되는 건 분쟁이 해결되는 거로 보시지 분쟁이 해결 안 된다고 나쁜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분쟁이 해결됐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일은 그거는 그것대로 되고 해결된 이후에 그 서울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잘 정비가 되고 그게 되느냐에 딸리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이게 봉합되면 그게 무슨 또 터지죠. 이 사람이 사고 냈던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사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여러분은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여기에 정말 다가 있지만 아셔야 돼요. 그거 해결된다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해결돼도 여러분 교회가 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게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분쟁 일어나고 또 고생하고 여러분 자자손손 고생하는 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결하죠. 해야겠죠. 재판할 땐 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으면은 이게 다 빠져서 나중에 이긴 후에 진단 말이에요. 이기고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나 오늘 본문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여러분 권세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께 내 거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야 우리 집 갈래 그래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죠. 이 도둑놈들이. 그런데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죠.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이럴 순 없어요. 그러면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이제 그래야 되니까.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는 분이 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에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그 아버지가 받았대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다더군요.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래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힘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셔요. 우리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었는데요. 지금 대학 교수라는데요. 갔을 때 너무 외진 것이어서 제가 크레딧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내는 반대했어요. 대학교 1학년 아이한테 카드를 만들어주면 어떡하냐고. 대학교 1학년은 뭐 어른인데 카드 쓸 줄 알아야지. 아내는 불안하니까 매달 체크했어요. 얼마 썼나 어디다 썼나 쓸 때 썼나 그러다가 한 1년 지났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부여리가 철들었어. 왜? 카드를 함부로 안 쓰고 제대로 쓰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든 자식은 그 다음에 카드 검색해야 안 해요. 믿는 자식을 뭘 어련히 잘 썼을까 그랬어요. 철드니까 믿더라고요. 믿으니까 카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아 정말 그렇죠. 그게 애가 철이 안 들면 카드 못 줘요. 그런데 애가 철 들면 카드 얼마든지 주죠. 만들어줄 수 있죠. 내 거 다 네 거지. 내 게 어딨냐 싶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자녀의 권세예요. 자동차 키를 줬다 뭐예요? 네 차야. 아파트 키를 줬다 네 집이야. 그 소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천국이 네 거야. 열면 열려 닫으면 닫혀. 아 그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못 믿으셨겠구나.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요즘 성경 쓰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서울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분쟁이든 싸움이든 무슨 해결할 문제든지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안 열리는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카드가 있다면 결제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여러분 그것부터 그 무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신앙 고백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자리 욕심 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 내지 않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고 바른 헌금 생활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될 때 그 힘이 쌓여질 때에 그 힘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일에 다 지쳐가지고 정작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겨도 진다고. 해결돼도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 사명자대 이런 집회 때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힘든 거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몰두해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서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